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남한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해 1200만 장의 대남 전단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오늘 대남 전단 살포를 위해 3000개가 넘는 풍선이 준비되어 있다면서 보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전단 살포를 수습하는 것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고 기분 더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경험해야 남한이 버릇을 고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남한 내 탈북민과 민간단체 등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방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남북의 접경도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으며 양측 공동사업의 목적으로 개발된 관광지구에 군대를 배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을 다시 설치하고 있다고 한국군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심리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모든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를 맹비난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어제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프로그램 제거를 위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는 기자회견에 참석할 기자 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관심을 받았지만 미국 자체가 정상회담으로부터 얻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청와대는 오늘 미국과 남북 정상이 참여한 정상 외교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한 볼튼 전 보좌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어제 24시간 동안 세계에서 18만 3,020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세계 하루 최대 신규 환자는 지난 18일 발생한 18만 천여 건이었습니다. 특히 아메리카 대륙에서 11만 6천 명의 새로운 감염 사례가 확인되는 등 확산세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브라질이 5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3만 5천여 명, 인도가 1만 5천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896만 명을 넘어 9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올가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어제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가을에 다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비축물자를 채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가을에 반드시 2차 유행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면서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바로 국장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경고한 2차 유행의 위협을 평가 절하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에 앞서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지난 16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아직 코로나 2차 유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지원을 위한 식량을 실은 이란 화물선이 베네수엘라 라과이아 항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주재 이란 대사관은 지난 20일 트위터를 통해 식량을 실은 이란의 첫 번째 화물선이 베네수엘라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동맹국 베네수엘라에 매달 2회에서 3회씩 휘발유를 수출할 예정입니다. 이란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휘발유 수출은 축적했던 재고량을 줄이는 한편 베네수엘라의 연료 부족 사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 자국에서 설계 제작된 신형 제트기 훈련기의 첫 공개 시험 비행을 참관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오늘 타이중 공군기지에서 타이완의 기술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반대파 진영을 비난하면서 타이완의 방위력 부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비무장 지대 내에 확성기를 재설치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한국 정부는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워싱턴에서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의 북한 반입 차량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 20도에서 3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를 비무장지대 DMZ 내에 재설치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또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전단 1200만 장을 조만간 한국을 향해 뿌리겠다고 거듭 예고했고 한국 정부는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대표적인 대남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 시설을 21일 오후부터 비무장지대 DMZ 일대에 재설치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군 소식통이 22일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확성기 재설치 작업은 DMZ 북한 측 지역 일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남북한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그해 5월 초 각각 최전방 지역에 있는 40여 개의 확성기 시설을 모두 철거한 바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은 2018년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철거 2년여 만에 재설치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DMZ 일대엔 다시 확성기 방송을 통한 비방과 선전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확성기 방송 시설 재설치는 북한이 최근 연이어 예고한 전단 살포와 함께 대남 심리전 강화 차원의 후속 조처로 풀이됩니다. 북한 관영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에도 중앙의 각급 출판 인쇄 기관들에서 1200만 장의 각종 대남 전단을 인쇄했고 3000여 개의 풍선을 비롯해 한국 측 깊은 중심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 살포 기재와 수단이 준비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시작으로 지난 9일 정오를 기점으로 모든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차단했고 16일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일방적인 대남 공세를 펴왔습니다. 이어 인민군 총참모부는 17일 빠른 시일 내 당 중앙군사위 승인을 얻어 한국에 대한 대적 행위 차원에서 4개 군사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고 이 가운데 하나로 인민의 대남 삐라살포 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 얼굴과 비방 문구를 담은 대남 전단 실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거듭된 예고에 실행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우리 정부는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를 원천 봉쇄하고 있고 또 북한도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대남 전단 살포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2일 국방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군 동향을 24시간 정밀 감시하고 있다며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한국 측 깊은 중심까지 살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준비되어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선박을 이용한 해상 살포와 무인기 또는 드론까지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2일 열린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 내용입니다.
비라를 살포하는 그 수단이나 행위나 다양한 그 방안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그 수단이나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특정시켜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북한이 무인기나 드론을 사용할 경우 군사적 도발로 판단하고 이를 파괴하는 작전을 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구체적인 살포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주로 풍선을 이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바람의 방향이 주된 고려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지금 남쪽으로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25일에서 26, 27일 사이에 남서풍 내지는 남쪽으로 바람이 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아마 이쯤에서 아마 DMZ에 와서 북한 인민군의 보호 아래 북한의 청년, 학생, 청년, 시민들을 형태로 대규모로 보내는 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박사는 북한이 이미 내용까지 공개한 전단을 굳이 뿌리려는 것은 한국 민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보다는 내부 결속용의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고 특히 2018년 9월 달에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그 평양시민 15만 명 앞에서 연설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깨려고 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한편 한국 국방부는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을 위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열병식에 참가하는 병력과 장비가 집결하는 평양 미림 비행장 일대에서 장비 보관용 건물 신설과 김일성 광장 보수 등 열병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전략 무기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동향과 관련해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는 장기간 가동 정지 상태이고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서 특이 활동은 식별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관련 시설에서 인력과 장비, 차량 등의 활동은 지속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이 단거리와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대남 군사 도발을 예고한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당장 그런 징후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직접적이고 우발적인 군사 충돌 방지를 위한 9.19 군사합의와는 무관하다며 군사합의 파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대남 강경 발언을 연이어 쏟아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해선 실질적인 2인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 여동생인 김제1부부장을 내세운 데 대해선 실질적 악역은 밑에서 담당하고 나중에 최종적 남북관계 개선이나 미북관계 개선 등 정책적 변화가 올 때 자신을 앞세움으로써 위상을 더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추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워싱턴에서 미, 한,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을 달래기 위한 제재 완화보다는 미국과 한국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워싱턴에서 한국 외교부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비공개로 만나 최근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셉 듀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북한이 대화와 외교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려 할 때에는 미한 워킹그룹 운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situation is very tense, so I think it's the two allies to come together and talk about, you know, what's going on here and how do we try to de-escalate.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다면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국민들은 동맹이 함께 만나 현안과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최근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일련의 대남 압박 행동은 한국이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when there is an example of this behavior from North Korea and although blowing up the office was a little theater.
따라서 보통 이런 시점에는 미한 간 가능한 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부장이 워싱턴을 찾은 것은 적절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도훈 본부장이 비건 부장관과의 만남에서 긴박한 정세를 호소하며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양해하도록 미국을 설득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공개 회동에서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대북 제재 완화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워싱턴 사무소 소장은 미한 워킹그룹에서 긴장을 야기한 북한을 달래는 방안으로 제재 해제 문제를 꺼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South Korea completely gave in and provided aid to North Korea, this might de-escalate it. But I don't think anybody would advise appeasing North Korea in this way. And I'm sure that the United States ROK working group will not.
한국이 완전히 굴복해 북한을 지원하면 긴장이 줄어들겠지만 아무도 북한을 그렇게 달래라고 권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미한 워킹그룹에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도 이 본부장이 제재 완화를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am very skeptical that he was asking for sanctions relief. I don't think it's an impediment at all. Again, I think it's just the North Koreans trying to weaken the alliance.
제재는 방해물이 아니며 단지 북한이 미한 동맹의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 보도 한국이 이 시점에서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과 보다 자주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트라리 전 차석 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해는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와 외교의 반대 방향으로 갈 때에는 그런 논의조차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중요한 것은 관여하는 것으로 대화의 필요와 그에 대한 반대급부의 필요에 대해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Key is to re-engage and you know, Ambassador Lee and
대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한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났지만 지금의 꽉 막힌 상황 때문에 많은 것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프랭크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제재 완화에 진전이 없는 것에 불만이 있고 미국의 정책을 변화시킬 의지나 능력이 없는 한국에도 불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frustrated by the lack of sanctions relief and they're frustrated by South Korea's unwillingness or inability to challenge U.S. policy. But the thing is, the U.S. is not going to provide sanctions relief.
엄 연구원은 한국이 미국의 정책을 바꾸려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북한의 수사와 행동에 맞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해야 하는 일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돌발 행동에 과민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유엔 안보리로부터 일본 도요타 자동차 차량 3대의 북한 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 차량들은 세계보건기구의 인도주의 활동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현장 감시 역량도 향상시킬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제재 면제가 승인됐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주의 지원 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북한으로 반입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제재 면제 신청을 지난 15일 승인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승인 서한에서 세계보건기구 직원들이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차량 3대에 북한 내 반입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량들은 세계보건기구의 인도주의 활동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북한 내 프로그램상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현장 감시 역량과 능력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제재위원회는 이달 2일 제출된 세계보건기구의 제재 면제 요청을 15일자로 승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제재 면제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량 3대의 대북 반입을 마쳐야 합니다. 대북 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제재 면제 대상은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캠리 하이브리드 한 대와 다목적 스포츠 차량 SUV인 랜드크루저 두 대로 금액은 각각 4만 6천 달러와 10만 달러로 명시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도요타 차량들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 출구부터 평양 사무소의 차량 수령까지의 과정을 자체 조달 시스템을 통해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위원회는 제재 결의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의 부정적인 결과를 의도하지 않으며 식량과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적시한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을 기반으로 제재 면제 요청을 사안별로 승인 혹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북 제재위원회는 올해 6월 15일 현재 총 18건의 제재 면제를 승인했고 이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5건으로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달 초 두 차례의 대북 제재 면제 신청을 통해 백신 예방 가능 질환용 실험 장비, 중환자 치료 응급 의료 장비, 다제내성 결핵 진단 장비 등의 대북 반입을 허가받았습니다. 또 올해 1월과 2월에는 각각 원격 의료 서비스와 인명구조 의료를 위한 진단 장비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물품과 진단 장비 제공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니세프, 국제적십자위원회 IFRC, 국경없는 의사회 등도 올해 대북 제재 면제를 받았습니다. 후에이뉴스 지다켬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상당 부분이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 간 협의를 일방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외교 원칙을 위반했고 이는 양국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에 대해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과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볼튼 전 보좌관의 한국 측 상대 역을 맡았던 정 실장은 22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정부 간 상호 신뢰의 기초에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향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실장은 특히 미국 정부가 이런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런 부적절한 행위는 앞으로 미한 동맹 관계에서 공동의 전략을 유지 발전시키고 양국의 안보와 이익을 강화하는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정 실장의 이런 입장이 앞서 21일 미국 국가안보회의 측에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수석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미한 정상 간의 진솔하고 건설적인 협의 내용을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왜곡한 것은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라는 청와대의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회고록 내용 중 가장 심각한 왜곡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상 간 협의 과정을 밝히지 않는다는 외교관계의 기본을 망각한 것으로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회고록 중 미국과 남북한 정상들의 판문점 회동 관련 내용에 대해 당시 화면이나 보도를 살펴보면 볼튼 전 보좌관의 역할이 뭐였는지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당시 판문점 회동에 참석하지 않은 채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나 미국뿐 아니라 대통령의 참모는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더욱이 볼튼 전 보좌관은 일종의 허위 사실을 회고록으로 표현했으니 미국 쪽이 판단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볼튼 전 보좌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구상에 대해 조현병 같은 생각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볼튼 전 보좌관 본인이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BOA는 오늘부터 5차례에 걸쳐 한국전쟁의 의미와 시사점을 되돌아보는 기획보도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실종 미군의 이야기와 미군의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펀치벌 국립묘지.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수천 명의 이름이 대형 비석에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 새겨진 아서 라미레즈 미 육군 상병의 이름 옆에 얼마 전 그의 신원이 확인됐음을 알리는 장미 모양의 리본이 놓여졌습니다. 70년 만의 귀향입니다. 1950년 여름 19살 나이에 한국전쟁에 참전한 라미레즈 상병은 그해 12월 겨울 소속 부대가 장진호 인근 하갈루리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격전을 벌이던 중 실종됐습니다. 미 남서부 애리조나주 투싼에서 18살에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피닉스에 있는 군대에 입대해 한국전쟁에 참전한 지 단 몇 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나서 라미레즈 상병의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3월 19일 미 육군 의장대에 예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성조기로 덮인 라미레즈 상병의 유해가 담긴 은색관이 그가 18살에 떠난 고향 애리조나주 참전용사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할머니 삼촌을 찾았어요. 할머니 아들 아서가 집에 돌아왔어요. 라미레즈 상병의 조카 엔지 로페즈 씨가 돌아가신 외할머니에게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소식입니다. 살아있었다며 올해 89살이 됐을 라미레즈 상병. 이젠 어머니도 아버지와 형제 누이들도 모두 세상을 떠나고 유가족은 로페즈 씨를 포함한 조카들 뿐입니다. 외할머니는 늘 아들인 라미레즈 상병이 그저 살아있기만 했으면 바람이었다고 로페즈 씨는 말했습니다.
In her mind, he was always alive. So, but then as time went on, you know, and of course in her theories.
아들인 라미레즈 상병이 전쟁에서 도망쳐 한국인들과 어울려 살고 있거나 한국인 아내가 생겼거나 아니면 전쟁 포로로 잡혔거나 어쨌든 그렇게라도 살아있기만을 바랐다는 겁니다. 라미레즈 상병은 1950년 9월 17일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늘 그랬듯이 저는 최상의 상태라며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이 편지에 한국전쟁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전쟁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고 로페즈 씨는 말합니다.
It says, Dear Mother, just writing these few letters, these few lines to say hello, hoping that you're all fine. As for me, I couldn't be better.
어머니 별일 없으신지 인사드리러 편지를 써요. 저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 농장엔 별일이 없나요? 저소들이 우유는 많이 짜내고 있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겁먹은 건 아닌가요? 이 편지가 라미레즈 상병이 가족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약 3개월 후 라미레즈 상병은 전투 중 실종됐고 그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루페즈 씨는 가족들이 수십 년을 기다렸던 라미레즈 상병 유해의 신원 확인 소식을 내 인생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I was beyond myself because it was something that we had been hoping for. And then I remembered my grandmother and my father and his other siblings that they would be so happy to know that he had been identified and he was coming home.
미국 정부는 한국전쟁 중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군의 신원 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2018년 8월 1일 하와이 펄하버 히컴 합동기지에서 열린 미군 유해 송환 행사에서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8,000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모든 영웅들의 신원이 확인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미국의 임무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의 리터커 공보관은 18일 VOA에 라미레즈 상병의 유해처럼 수십 년 만에 신원이 확인된 한국전쟁 참전 실종자의 미군 유해는 총 581구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8구는 올해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신원 확인 작업은 흉부 엑스레이와 치아 검사 등을 통해 정밀하게 진행되고 있고 최근엔 최첨단 유전자 감식 기술이 적용돼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한국전 당시 실종된 미군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실종 미군 가족 90% 이상의 DNA 샘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난 2019 회기 연도엔 총 73구의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를 가족 품에 돌려보내는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또 몇 년 전 네브라스카에 이어 하와이에 추가로 감식연구소를 설립해 신원 확인 역량을 확대했습니다. 미국이 방대한 신원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유해는 상당 부분 북한에서 인도받았거나 북한 내에서 발굴한 유해입니다. 1990년에서 1994년 사이 북한에서 인도받은 208개의 상자와 북한이 2018년 인도한 55개 상자에 담긴 미군 유해, 그리고 1996년에서 2005년 사이 방북해 발굴한 229구의 유해가 해당됩니다. 특히 2018년 북한이 미국에 인도한 55개의 상자에서 현재까지 총 67구의 미군 유해 신원이 공식 확인됐다고 터커 공보관은 밝혔습니다. 당시 북한 정부는 6월 미북 1차 정상회담 이후인 7월 27일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유해가 담긴 상자를 넘겼습니다. DNA 감식 결과 당시 북한이 인도한 상자엔 한국군 유해 77구를 포함해 대략 259의 유해가 담겼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터퍼 공보관은 설명했습니다. 라미레즈 상병의 유해도 여기에 담겼던 유해 중 한 구입니다. DPA에 따르면 이 상자에 담긴 유해 중 일부는 라미레즈 상병이 소속됐던 7보병사단 57야전 포병대대가 중공군과의 격전을 벌인 장진호 인근에서 발굴됐습니다. 유엔사는 실종된 대부분의 미군 유해는 한국전 주요 격전지로 꼽히는 장진호와 운산, 청천 정투 지역, 비무장지대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터커 공보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군 유해는 5,836구로 추정됩니다. 4,881구는 북한 지역에서 실종된 미군의 유해고 955구는 한국 혹은 비무장지대에서 포로로 잡혀 북한 내 전쟁포로 수용소로 보내진 미군의 유해로 기록됐다는 겁니다. 미국은 국가 주도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 매년 발굴팀을 한국에 파견하고 있는데 북한과의 협력은 여전히 도전과제입니다. 2005년 이후 중단된 북한 내 미군 유해 공동 발굴 작업 재개를 위한 합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DPAA는 그동안 북한 측에 2005년 이후 중단된 미군 유해 공동 발굴 작업의 재개를 수차례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 측에 2020 회기연도 공동 현장 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 제안한 상황이라고 터커 공보관은 밝혔습니다. DPAA는 북한 내 미군 유해 공동 발굴 작업 재개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며 내년 봄 관련 팀이 방북할 수 있도록 북한과의 회담에 계속 문을 열어둘 것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미확인 상태로 남아있는 한국전 참전 미군은 7,580명입니다. 로페즈 씨는 아직도 실종된 가족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미군 가족들에게 늘 희망이 있다며 포기하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I would say don't give up. That there's always hope. It took our uncle.
로페즈 씨는 삼촌인 라미레즈 상병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건 여러 세대에 걸쳐 평생 기억될 라미레즈 가족의 이야기이자 미국의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보내드리는 기획 보도, 내일은 두 번째 순서로 전쟁의 두 초상화, 장진호 전투와 흥남 철수 작전을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새로운 잠수함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능력에 아직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실전 배치에 성공하는 상황에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핵미사일 전문 사이트 ACW는 18일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의 잠수함 훈련소 추정 건물이 지붕 공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버뮤데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19일 VOA에 해당 건물은 잠수함 탑승 승조원 훈련소로 다른 곳에 있던 소규모 훈련소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 implications of this is that they are one, continuing to train new sailors, the submarines, and two,
이 공사는 북한이 새로운 잠수함 승조원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잠수함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 북한의 새 잠수함 등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주한미군 전우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조만간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2016년 8월 최대 사거리 약 1,300km의 SLBM 북극성 1호를 배수량 2,000톤에 한 개의 발사관이 장착된 것으로 알려진 신포급 잠수함에서 발사했습니다. 이어 2019년 10월 3단 고체 연료 추진체 최대 사거리가 약 2,000km로 알려진 북극성 3호를 수중 발사대에서 발사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CNA 국장은 VOA에 북한이 잠수함과 SLBM을 만들었다는 점이 곧 전력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Just the fact that they built a submarine and a missile does not mean they have a capability. You actually have to test it.
이에 대한 많은 실험을 해야 하지만 북한은 단지 수차례의 실험만 했다는 겁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한 작업은 잠수함을 개조해 그 위에 SLBM을 올려놓은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What they've done is they've changed it and put that capability on this submarine. Now there are several problems potentially with that. Number one, they increased the size of the submarine. They put
특히 SLBM을 탑재하기 위해 잠수함 동체로 확장하는 등 크기를 늘리는 과정에서 누수 등 잠재적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SLBM을 통제하기 위한 지휘 통제 체계와 발사 장치도 필요한 만큼 이 중 어떤 것이든 실패가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위대지 연구원은 북한의 신형 SLBM 탑재 잠수함은 아마도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과 특징이 비슷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에서 많게는 여섯 개의 발사관을 탑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작전 반경과 속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SLBM 탑재 신형 잠수함 실전 배치에 성공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브루스 벡터 미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VOA에 한국이나 하와이 오하우 섬의 해안선 같은 경우라면 북한 잠수함이 근접하더라도 매우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f they're sending, you know, 1,500 kilometers away and launch a missile, it'd be pretty easy for us not to find them. You know, that's open ocean and that.
하지만 1,500km 떨어진 곳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를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중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이 얼마나 먼 거리를 기동하고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re able to get out far enough can actually defeat THAAD because of the angle.
특히 발사된 SLBM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레이더의 탐지 각도를 벗어날 만큼 북한 잠수함이 멀리 기동할 수 있다면 사드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이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목표물을 위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미한일 정보감시 정찰 역량 ISR을 최대한 동원해 이들의 동태를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아미베라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은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대화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라 위원장은 지난 1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최근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공세는 미 대선 전 북한 행동 패턴의 일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라 위원장을 이종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대남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We've always expected that North Korea, as we got closer to our U.S. presidential election, would do some saber rattling, would do things like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북한이 무력 시위나 이번 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는 점은 늘 예상해왔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혹은 핵실험까지도 강행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됐든 잘못된 것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과거부터 이런 행동 패턴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 김정은이 한동안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동안 더욱 활동이 두드러졌던 김여정을 중심으로 이번 무력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여정은 과거보다 훨씬 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세에 미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The most important thing we can do is to make sure the North Koreans understand that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미한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이해시키는 겁니다. 먼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생각한다면 저희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강력히 반대할 겁니다. 다시 북한 얘기로 돌아가면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긴장 완화를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에 관심 있는 곳은 북한이 관심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 대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협상에 복귀해야 합니다.
북한은 싱가포르 1차 미북정상회담 2주년에 리성건 외무상 면의에 당하해서 미북정상 간 친분관계가 유지된다고 해서 실제 양국 관계가 나아진 건 하나도 없다며 싱가포르에서 악수한 손을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미국과의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신호는 아닐까요?
I think that's what they've been saying, and there's some saber rattling, and I do worry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while we've given the administration maximum.
북한은 계속 그런 말을 해왔습니다. 무력 시위의 성격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저의 걱정은 중국의 소홀한 대북 제재 이행에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의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제3자 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할 역량을 행정부에 부여했습니다. 중국은 이런 제재들의 일부를 무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중 경제 협력과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들입니다.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도록 최대 압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자면 북한의 대화 복귀는 미 대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겁니다.
북한은 한국이 남북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해 미국의 눈치를 본다며 계속 불만을 제기해왔는데요.
친구이자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미국과 한국은 항상 서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미국이 대북협상과 대화를 진행하면서 한국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 것과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경제적으로 활발한 한반도는 미국과 한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이긴 하지만요. 문재인 정부가 대북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기 위해 할 수 있는 적절한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평화를 향한 실질적인 조치를 어느 정도 취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가시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한국에선 미한 워킹그룹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이 워킹그룹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방해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미한 워킹그룹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Yeah, I think the working group's still very important, right? I mean, I think that's a place where we can make sure, you know, from a negotiating position.
미한 워킹그룹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국과 한국은 동일한 선상에서 한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미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서로 다를 경우 우리의 협상 입지는 약해집니다.
북한 문제 외에도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 등 한반도 현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의회는 현재 어떤 사안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나요?
I think our focus on the peninsula right now, both Democratic and Republican, is let's get this SMA agreement signed.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초점은 SMA에 맞춰져 있습니다. 합의를 체결하고 이제 이 문제는 뒤로하자는 겁니다. 미한 양측은 선의를 갖고 협상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분담금 13% 증액을 제안하며 선의의 노력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더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트럼프 행정부도 요구를 조금 낮출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SMA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이 가능한 최대한으로 관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복잡한 문제일 겁니다. 한일 문제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북한 문제인데요.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 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중 누가 당선되든 북한 문제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이 누가 됐든 이번 선거는 이후 대북 대화에 맥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으로부터 한반도 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의 최근 대남 공세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사실상 2인자로 떠오른 김여정 제1부부장에 대해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대남 공세를 주도하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위세가 지난 16일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자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물밑 채널을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특사 파견을 제안했습니다. 특사로는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파견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튿날인 16일 문 대통령의 제안이 서푼짜리 광대극이라며 거부했습니다. 특사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안한 것인데 이를 김 위원장이 아닌 김여정이 거부한 겁니다. 이는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는 모든 메시지를 통제하는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말했습니다.
She's definitely a gatekeeper. Obviously, Kim Jong-un has no desire.
지난 13일 김여정 제1부 부장이 군부의 적대 행동 행사권을 넘긴다고 한 부분도 주목해 볼 대목입니다. 당시 김 제1부 부장은 담화에서 머지않아 쓸모없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흘 뒤인 16일 북한 군무는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김여정이 군부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군부가 최고 사령관인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 외에 제3자의 지시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식 백두혈통의 가족 정치, 패밀리 폴리틱스가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현재 김여정 제1부 부장은 북한의 최고 권력 부서 4~5개를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이 밝힌 대로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의 관계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지난 3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개인 명의 담화를 냈는데 이는 외무성도 자신의 관할하에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여정 제1부 부장이 담화를 내자 곧바로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북한군 총참모부가 담화를 낸 것도 그 같은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김여정은 2012년부터 7년간 당 선전선동부 제1부 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2월 조직지도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김여정은 통일전선부와 외무성, 선전선동부, 조직지도부 등 핵심 4개 부서를 관할하고 군부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She's being given a lot of different portfolios or a lot of different the ability to expand her portfolio or her influence.
1990년대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는 김여정이 그렇게 많은 부처를 관할한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부 관료들을 못 믿거나 내부에 심각한 정책 갈등이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It suggests to me that her brother does not trust officials in the government. It also suggests to me that there must be some serious disagreement insid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북한 역사상 조직과 선전이라는 노동당의 양대 축을 모두 관장하는 것은 1970년대 김정일이 후계자였던 시절 외에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여정은 북한 내부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북한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남 규탄 시위를 보면 김여정 제1부 부장의 담화를 마치 최고 지도자 교시 받들듯 낭독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집회에서는 먼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 부장의 담화가 낭독되었습니다.
과거 북한 최고 지도자의 동생이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권력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동생인 김영준은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아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도 당 국제부 부부장과 경공업부장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김여정은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권력을 쥐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동생 김영주의 가장 큰 권력이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었던 것에 비하면 김여정은 이미 조직지도부는 물론 통전부와 선전선동부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와 비교해서도 그렇습니다. 김경희는 나이 41살에 경공업부장이 됐습니다. 또 52살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김여정은 불과 29살에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고 31살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됐습니다. 북한의 권력 상황을 오래 관찰해온 켄고스 국장은 김경희에 비해 김여정은 권력 장악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o protect the Kim family equities. This is similar to what happened with her aunt Kim Kyung-hui back in the day.
주목할 점은 김여정이 종횡무진 대남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정작 김정은 위원장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최근 공개 활동은 지난 7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해 평양 주민들의 생활난을 비롯한 경제 문제를 논의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전문가들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마크에서 김여정으로부터 모든 내용을 보고받고 검토 지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북 통신선을 차단하고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한국의 특사를 거부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재가 없이 김여정이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켄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She is not going to do anything without receiving orders from her brother. She's not acting on her own.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김정은 위원장은 곧 남북 관계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7일 개성과 금강산 주둔 등 대적 군사행동 계획을 세워 김정은이 위원장인 당중앙 군사위원회 비준을 받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가 북한의 돈줄을 더욱 조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알아봤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숨진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가 북한 정권에 맞서 싸울 단호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1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가 원비어 사망 3주기를 맞아 주최한 웨비나에서 신디 원비어 씨는 북한의 사소한 불법 활동이라도 다 잡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et's expose as much illegal activity as we can. Reach out to me, anybody that knows an asset I can go after. Every little thing you can do, it may not seem like much.
원비어 씨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최대한 많이 폭로하자며 북한의 자산에 대한 정보를 자신에게 보내주면 자신이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소한 불법 활동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모이면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유럽연합 국가들에서도 북한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2018년 12월 5억 1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원비어 씨는 북한의 돈줄을 조여야 북한의 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Until we really hold them to these sanctions to legally call North Korea like
국제사회가 북한에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고 원비어 가족이 했듯이 법원들에서 북한의 책임을 물리고 전 세계에 산재한 북한의 불법 자금을 추적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원비어 씨는 아들이 사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직도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면 힘들지만 다른 이들이 아들을 기억하도록 계속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운동에도 적극 나설 의지를 밝혔습니다.
I am going to shed light. I want people to see what those concentration camps look like. One picture of what those concentration camps and if anyone's out there that can provide us with that.
원비어 씨는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알리기 위해 자신의 가족들이 얼굴을 빌려줄 것이라며 강제 수용소 사진 등 자료를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투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오토 원비어의 명예를 지키고 유업을 이어나가는 길은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bductions by the North Korean regime. The political prison camps, finding further proof, finding photographic proof that these egregious.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의 납치, 정치범 수용소 등에 대한 추가 증거, 사진 같은 생생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며 북한에서 지독한 인권 유린과 인류에 대한 범죄가 계속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633년 6월 22일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주장을 철회합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1년 전 1632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프톨레마이오스, 코페르니쿠스 두 개의 주요 우주체계에 대한 대화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지동설을 옹호하는 책이었습니다. 결국 책은 금서가 되고 1633년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에 회부됩니다. 1633년 6월 22일 산타 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 성당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단적인 견해 지동설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지동설을 저주하고 증오할 것이라는 문서에 서명합니다. 그리고 300년 후 1965년 로마 교황 바오로 6세가 이 재판에 대해 언급한 것이 발단이 돼 재판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됐고 1992년 10월 31일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갈릴레이의 재판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가택연금형을 받고 1642년 생을 마감한 지 350년 만의 일입니다. 1969년 6월 22일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 역을 맡았던 미국의 영화배우이자 가수인 주디 갈랜드가 사망합니다. 주디 갈랜드는 13살에 MGM 스튜디오와 전속 계약을 맺고 17살에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주인공 도로시 역을 맡아 아카데미 특별상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에서 직접 부른 노래 Somewhere Over the Rainbow 저 무지개 넘어 어딘가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배우로, 가수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인생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19살에 밴드 리더 데이빗 로즈와의 첫 결혼을 시작으로 네 번의 이혼과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등에 시달리다 47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합니다. 1997년 사후에 주디 갈랜드는 그래미 평생 공로상을 받았으며 주디 갈랜드의 생애를 영화로 만든 주디에서 배우 르네 즈웨거가 주디 갈랜드 역할로 2020년 제92회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Troubles melt like lemon drops away above the chimney tops. That's where you'll find me.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